등에 업힌 아이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막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하죠. 마을에는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으니까요.
네, 정말 다급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웃 마을에 있는 전도사에게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3시간이었습니다. 자, 청취자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3시간 동안 산소 공급이 완전히 끊겼다면 의학적으로 뇌사 상태를 피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아니, 뇌사를 넘어서 그냥 세포 단위의 파괴가 일어났어야 정상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도사의 기도를 받은 이 이살배기 아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고, 심지어 뇌 손상 하나 없이 자라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됩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 십중팔구는 막 에이, 말도 안 돼. 과장된 이야기거나 거짓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현대인이라면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핵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심층 탐구에서는 크레이그 키너 박사의 마태복음 강의 중 기적과 엑소시즘에 관한 아주 방대한 자료를 해부해 볼 겁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이 기적과 초자연적 현상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왜 현대 서구 사회는 이를 그토록 철저히 무시하거나 본능적으로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종교적인 주장을 넘어서 뭐 인류학이나 심리학, 역사학적 관점으로 이 현상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짚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콩고의 뱀물림 사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방금 말씀하신 앙투아네트 말론베와 그녀의 딸 테레즈의 이야기는 키너 박사의 자료에 등장하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한 기적 주장이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시간의 공백입니다.
아, 그 3시간이라는 시간 말이죠?
맞습니다. 보통 심정지 후 4분에서 5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3시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심리적인 착각이나 일시적인 기절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거거든요.
저도 자료를 읽으면서 그 3시간이라는 대목에서 진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극적이라고 해도 회의적인 입장에서는 그냥 아프리카 오지에서 일어난 한 가족의 검증 불가능한 전설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치부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게 단순히 개인의 일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팩트입니다. 통계를 보면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통계가 있나요?
네. 개인의 경험담을 넘어서 거시적인 데이터로 접근해 보죠. 2006년에 실시된 퓨 리서치 결과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수 있습니다. 단 10개국에서만 무려 2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신성한 치유, 즉 기적을 목격했다고 답했습니다.
잠깐만요. 2억 명이요? 여기서 용어를 하나 짚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오순절이나 은사주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기적이나 성령의 체험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오늘날에도 실제로 일어난다고 믿는 그 분파를 말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들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런 초자연적 현상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 비은사주의 기독교인 중에서도 39%가, 심지어 미국인 전체를 놓고 봐도 34%가 신성한 치유를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주장합니다.
와, 미국인 3분의 1 이상이요. 엄청나 쉽잖아요.
중국의 상황은 더 극적입니다. 지난 20년간 중국 내에서 일어난 새로운 개종의 50%에서 최대 90%가 치유 경험 때문이라는 내부 추정치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세상에, 아까 2억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마치 거대한 한 국가의 인구 전체가 막 손을 들고 나는 기적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네요.
맞아요. 엄청난 규모죠.
그런데도 청취자 여러분이나 저 같은 현대인들, 특히 서구화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잖아요. 에, 플라시보 효과겠지, 우연이겠지, 아니면 그냥 착각이겠지라고요.
그게 바로 현대 서구 사회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압도적인 데이터 앞에서도 막 반사적으로 회의주의 스위치를 켜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는 철학적 뿌리를 추적해 봐야 합니다. 그 기저에는 18세기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이 자리 잡고 있죠.
아, 데이비드 휴미요. 되게 유명한 학자잖아요.
네, 오늘날 수많은 지식인들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이유는 휴미 그것을 철학적으로 완벽히 논파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휴미의 기본 주장은 이렇습니다. 기적은 자연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균일한 경험상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네, 잠깐만요. 그 논리 구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굉장히 이상한데요?
어떤 부분이 이상하다고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기적은 자연 법칙을 위반하니까 안 일어난다라고 전제를 깔아두고 누군가 기적을 봤다고 하면 인간의 경험상 기적은 안 일어나니까 내 증언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 순환 논리 아닙니까?
와, 그 논리적 맹점을 정확히 짚어내셨네요. 휴메 주장은 철저하게 닫힌 순환 논리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자연 법칙이라는 절대적인 상자 안에 들어맞지 않는 경험은 애초에 경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한 거죠.
증거를 평가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키너 박사의 자료에 등장하는 블레즈 파스칼의 조카 이야기가 그 휴움의 편견을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예시죠.
아, 저도 그 부분 읽었습니다. 파스칼의 조카가 고름이 심하게 나는 불치성 눈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의 십자가 가시 유모에 닿은 직후에 수많은 사람이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즉각적으로 치유가 됐다는 사건 맞죠?
네, 맞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태후가 너무 놀라서 자신의 전담 주치의를 보내 의학적 기록까지 꼼꼼하게 남겼죠.
그러니까요. 교차 검증까지 다 된 거잖아요. 그런데 휴미 이 완벽한 기록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죠?
의학적으로 기록됐고 존경받을 만한 증인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기록 역시 믿을 수 없다. 이러면서 그냥 무시해버렸대요.
증거의 질이 아무리 완벽해도 자신의 세계관이라는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태도인 거죠.
이건 마치 갈릴레오가 이 망원경을 보면 목성에 위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랬는데 당대 학자들이 내 철학에 따르면 목성에 위성이 있을 수 없으니 저 망원경 렌즈가 가짜인 게 분명해 이러면서 들여다보지도 않은 거랑 똑같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증거가 완벽해도 내 머릿속 설계도와 다르면 폐기한다. 이게 어떻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휴메의 치명적인 맹점은 단순한 논리적 오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기적에 대한 증언들을 쉽게 무시해 올 수 있었는지 그 진짜 이유가 숨어 있거든요.
진짜 이유요? 그게 뭔데요?
휴메는 무지하고 야만적인 민족들만이 기적을 믿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철학 바탕에는 아주 지독한 인종차별적 편견이 깔려 있었어요. 그는 백인 문명 외에는 진정으로 위대한 문명이 없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헐, 그 정도로 노골적이었나요?
네. 심지어 당시 자메이카 출신으로 영어와 라틴어로 훌륭한 시를 쟀던 프랜시스 윌리엄스라는 흑인 학자에 대해서도 앵무새도 들은 것을 따라할 수는 있다라며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깎아내렸습니다.
와, 앵무새요? 진짜 충격적이네요. 그런 편견을 가진 사람의 철학이 서구학계의 기초를 다졌다는 거잖아요. 결국 유색인종이나 비서구권 사람들의 증언은 미개하니까 믿을 필요가 없다. 이런 오만함이 깔려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20세기의 저명한 신학자 루돌프 볼트만도 비슷한 우를 범했습니다.
그 사람은 또 뭐라고 했나요?
그는 전기를 사용하고 라디오를 듣는 현대인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영과 기적의 세계를 그대로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했죠.
라디오 들으면 기적을 못 믿는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근데 그가 말하는 현대인이라는 범주에는 글로벌 사우스, 즉 아프리카나 남미, 아시아에 사는 수억 명의 기독교인들과 전통 종교인들의 경험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서구학계 엘리트들의 백인 중심적 시각에서만 기적을 부정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늘 내세우는 그 과학적 반박이라는 것도 사실은 특정 문화권의 편견이었을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자료에서 지적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치유 현상 같은 건 사람들이 막 에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착각이다 혹은 그냥 플라시보 효과다 이러면서 어떻게든 심리적인 요인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심리적 원인으로 돌리곤 하죠.
그런데 심리적 요인이나 플라시보 효과로는 절대 막 무슨 수를 써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자료에 등장하잖아요. 바로 자연기적 현상들 말이에요. 날씨를 조종하거나 물리법칙 자체를 거스르는 일들이요. 비가 오게 하는 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키너 박사의 자료에 따르면 이런 자연기적 사례들은 특정한 시대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역사를 관통하며 꾸준히 보고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죠?
17세기 스리랑카 선교 현장, 1800년대 독일의 블루마르트 목사 사례, 그리고 1960년대 인도네시아 부흥운동 당시의 기록들이 대표적이죠.
아, 그 인도네시아 부흥운동이요?
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원래 이런 초자연적 현상에 매우 회의적이던 서구 연구자 쿠르트 코크가 직접 현장으로 날아가 목격자들을 교차 인터뷰했습니다.
회의론자가 직접 갔다고요? 그래서 뭘 발견했나요?
그 결과 물 위를 걸었다는 다수의 증언뿐만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현상 등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와, 물 위를 걷는다니 진짜 성경책 안에서나 보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자료에 등장한 일화 중에서 날씨와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가장 소름 돋더라고요.
중국의 워치만 니 사례와 나이지리아의 엠마누엘 에톱슨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 중국 사례부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워치만 니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와 전도팀이 중국의 한 마을에 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들을 비웃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 축제 기간에는 200년 동안이나 비가 안 오게 지켜주는데 당신네 신은 뭘 할 수 있느냐라고 도발한 거죠.
200년 동안이나요? 와.
그러자 팀 중 한 명이 홧김에 올해 축제 날에는 비가 올 거다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진짜 배수진을 쳤네요. 그래서 비가 왔나요?
당연히 축제 당일 아침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런데 전도팀이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지붕에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곧이어 몇 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세상에, 폭우가요?
네. 이교도 제사장들이 당황해서 날짜를 잘못 잡았다며 축제를 연기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날도 비가 올 거다라고 예고했죠. 그리고 연기된 그날 진짜로 홍수가 나서 제사장들이 떠내려가고 마을 신상이 산산조각 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와, 결국 그래서 마을 전체가 개종을 했잖아요. 나이지리아 에톱슨 아버지 사례도 비슷하죠.
네, 1975년 나이지리아에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우기가 시작됐습니다. 지붕을 올리려면 사일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이 조롱하자 화가 난 아버지가 지붕이 완성될 때까지 이 마을엔 빗방울 하나 안 떨어질 거다라고 기도를 했죠.
이거 완전 국지성 호우 반대 버전 아닌가요?
맞아요. 놀랍게도 그 4일 동안 주변 마을들에는 폭우가 쏟아졌는데 오직 그 마을에만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그저 한두 사람의 과장된 헛소문이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목격되는 실제 현상이라면 청취자님, 이건 서구 사회가 신앙처럼 떠받들고 있는 그 닫힌 자연 법칙이라는 개념의 벽에 거대한 균열을 내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언제까지 착각이라며 외면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타 학문, 특히 인류학자들의 연구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종교적 신념을 증명하려는 신학자들이 아니거든요.
철저히 객관적인 관찰을 목적으로 현장에 뛰어든 학자들이죠.
네, 그런데 이들의 연구 결과는 우리의 상식을 뒤흔듭니다. 인류학자 에리카 부르기뇽의 광범위한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74%의 사회가 영적 빙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74%요? 와,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물리적 세계에 개입한다는 생각은 특정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인류학자들 본인들이 현장에서 겪은 기이한 경험들도 자료에 나오잖아요. 버지니아 대학의 이디스 터너 교수는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전통의식을 관찰하다가 환자의 몸에서 일종의 영적인 물질이 물리적으로 빠져나오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그런 물리적 시각화 사례가 종종 보고되죠.
또 솔론 킴벌이라는 인류학자는 아일랜드에서 현장 연구를 하다가 어떤 유령 같은 환영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걸 봤고 손을 뻗었더니 그 환영의 몸을 손이 그대로 통과했다고 기록했더라고요.
네,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지역의 다른 많은 사람들도 킴벌과는 전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그 똑같은 환영을 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피로 누적이나 착시로 설명하기엔 교차 검증되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그렇죠.
근데 저기 전문가님 잠깐만요. 빙의나 환영 같은 것까지는 뭐 100번 양보해서 뇌신경의 일시적 오류나 심리적인 착시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자료 후반부에 나오는 이른바 폴터가이스트나 물리적 변형 현상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물리적 현상들은 확실히 설명하기 까다롭죠.
키너 박사의 친구인 저명한 기독교 학자가 방 안에서 허공에 뜬 수건이 빙빙 도는 걸 목격했다고요. 벽에 걸려있던 십자가가 떨어졌는데 그 십자가를 박았던 쇠못이 뜨겁게 녹아내려 있었다고요?
네, 그런 오컬트적인 현상들도 자료에 꽤 많이 등장합니다.
솔직히 현대인인 제 입장에선 이게 현실이라기보다는 막 엑소시스트 같은 공포영의 시나리오처럼 들리거든요. 인류학자들이나 연구자들도 사람인데 그 특수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일종의 집단 환각이나 자기 최면에 빠진 건 아닐까요?
그 의심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던져야 할 질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현상들이 남긴 물리적 흔적입니다.
물리적 흔적이요?
네. 환각이나 정신질환은 허공에 떠오른 수건의 움직임이나 쇠못을 녹여버리는 고열을 물리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특히 정신의학자들의 사례를 보면 이 현상이 단순한 뇌의 오작동이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죠.
정신의학자들도 이런 일을 겪나요?
캠브리지의 데이비드 인스툰브루어 박사의 사례를 볼까요? 그가 정신과 병동을 돌며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속으로만 조용히 한 환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티를 안 냈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자고 있던 그 환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박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그를 내버려둬 그는 내 것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와, 속으로 마음속으로만 기도했는데 환자가 물리적으로 반응했다고요? 이거 텔레파시도 아니고 뇌의 화학적 불균형으로는 다른 사람이 마음속 기도를 읽어내는 걸 전혀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데이비드 반겔더 교수가 맡았던 16세 환자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에서 못이 녹아내리며 떨어졌던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의 주인공이죠.
아, 아까 그 쇠못 녹은 사건요?
네. 여러 상담가와 심리학자들이 정밀 검사를 했지만 간질이나 정신병증 같은 의학적 원인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환자에게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한번 말해보라고 요구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환자의 입에서 전혀 다른 존재의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이 바보들아, 얘는 그 말을 할 수 없어 라고 말이죠.
오, 진짜 소름 돋네요. 콩고 브라자벨에서 있었던 그 피의 서양 이야기도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 소년들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주일학교에 다니던 세 소년이 어떤 남자에게 속아서 피를 뽑히고 저주에 걸리잖아요. 첫째 소년이 밤마다 똑같은 칼에 찔리는 악몽을 꾸다가 실제로 목숨을 잃고 한 달 뒤에 둘째 소년도 똑같은 악몽을 꾸다 사망하고요.
네,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셋째 소년마저 그 악몽을 꾸기 시작했을 때 화학과 교수인 과학자를 포함한 주일학교 교사들이 9일 동안 필사적으로 금식하며 기도를 한 끝에 마지막 소년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요.
영적인 공격이 어떻게 물리적인 죽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기도가 어떻게 그걸 막아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죠. 이 자료의 저자인 키나 박사 본인도 아내와 함께 목숨을 잃을 뻔한 영적 공격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아, 그 나무 쓰러진 사건요?
맞습니다. 두 사람이 거대한 나무 아래 서 있다가 막 발걸음을 옮긴 직후 엄청난 굉음과 함께 나무 밑동이 쩍 갈라지며 정확히 그들이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로 쓰러졌다는 겁니다.
정말 아찔했겠네요.
네. 인류학적 데이터부터 정신의학적 이상현상, 그리고 이런 직접적인 경험들까지. 이 모든 자료들은 영적인 세계가 단순히 관념 속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물리적 현실과 강렬하게 충돌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고대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영적 존재들, 그러니까 귀신들을 도대체 어떻게 상대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고대 퇴마사들은 아주 복잡하고 이상한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당시에는 나름의 체계적인 방법이 있었죠.
무슨 지독한 냄새가 나는 뿌리를 태워서 귀신을 질식시키려 하거나 마법 반지를 쓰거나 엄청나게 길고 복잡한 주문을 외웠다고요. 약간 판타지 게임에 나오는 주술사들처럼요.
1세기 당시 지중해 세계의 아주 흔한 엑소시즘 방식이었죠. 귀신을 통제하기 위해 특정한 물질이나 복잡한 의식, 즉 마법적 기술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방식은 달랐나요?
키너 박사는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예수의 방식이 이들과 얼마나 철저하게 달랐는지를 강조합니다. 예수는 냄새나는 뿌리도 요란한 주문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냈죠.
아, 그 유명한 사건이요. 귀신들이 막 돼지떼 안으로 도망쳐 들어가서 단체로 절벽 아래 호수로 떨어져 익사한 이야기 맞죠?
네, 정확합니다.
제가 출처 읽다가 진짜 빵 터졌던 부분이 있는데 키너 박사가 학생들한테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래서 데브이드 햄이라는 요리 이름이 나온 거다 라고 농담하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다루다가 갑자기 햄 농담이 훅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하, 맞아요. 약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농담이었죠. 하지만 그 유머 뒤에 숨겨진 신학적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죠?
예수의 방식이 고대 퇴마사들과 달랐다는 것은 그가 마법이나 주술로 영적 세계를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주 자체를 통제하는 본질적이고 신성한 권위를 가진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마법사가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것에 가깝죠.
아, 왕의 명령. 그래서 귀신들조차 예수를 보자마자 심판자가 왔음을 알아보고 공포에 떨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권우의 차원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방대한 시공간을 넘나들었습니다. 심장이 멎었던 콩고의 어린아이부터 자신의 편견에 갇힌 휴메 서재, 중국의 폭우, 아일랜드의 환영, 그리고 빙의와 엑소시즘의 현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보면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기독교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과 엑소시즘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쓰인 먼지 쌓인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네. 서구의 회의주의가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억 명의 삶 속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적들이 단지 신기한 구경거리나 마술쇼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키너 박사는 기적이 고통과 눈물, 질병과 악의 억압이 완전히 사라질 다가올 완벽한 세상에 대한 미리 맛보기이자 이 상처 입은 세상에 던지는 희망의 약속이라고 통찰합니다.
아,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희망의 약속. 청취자님, 우리는 오늘 이 거대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수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이 물리적 물질 세계가 정말 우주의 전부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키너 박사는 여기서 현대인들의 뼈를 때리는 지적을 합니다. 과학적 방법론은 분명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지만 그것은 애초에 반복 가능한 사건만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도구잖아요.
그렇죠. 실험실에서 반복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역사를 바꾼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현상들은 본질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나는 고유성을 지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 경이로운 순간을 과학 실험실에서 100번 반복해서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네, 한 번 일어났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건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후,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글로벌 사우스의 세계관이 서구의 물질주의를 밀어내고 전 세계의 주류 철학과 학문을 지배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의학 교과서는 어떻게 다시 쓰이게 될까요? 의사가 처방전을 쓸 때 환자의 영적인 상태를 함께 진단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 될까요? 역사책은 초자연적 현상을 1급 사료로 다루게 될지도 모릅니다.
상상만 해도 흥미롭네요.
만약 우리가 현대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안경이 사실은 현실의 절반만 보여주는 불완전한 렌즈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의 세계관 자체가 지금 막 거대한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이면에 숨겨진 미지의 영역, 그 질문을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며 오늘 심층탐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